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는 지난주 터키군에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하다 사망한 조종사의 시신을 러시아에 돌려줄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다부 터글로 외무장관은 조종사 시신이 어젯밤 터키에 인수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의 또 다른 조종사는 러시아와 시리아군에게 구조됐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지난 24일 시리아 북부 반군 장악지역에서 격추된 가운데 터키는 이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는 전투기가 시리아를 떠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어제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부 터키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러시아에서 일하는 터키인들의 노동계약 연장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터키로 가는 전세기 운항을 금지하고 터키 체류 일정이 포함된 여행 상품도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오늘 마지막 목적지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은 교황의 이번 방문이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무장세력 간 충돌로 분열된 이 나라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황 도착에 앞서 어제 캐서린 삼바 판자 대통령은 국민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화의 전달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2013년 3월 이슬람 반군 셀레카가 프랑스와 보지제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약 3년 동안 폭력 사태에 시달렸습니다. 교황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삼바 판자 대통령을 만나고 난민촌을 방문해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서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부르키나파소에서 오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는 약 500만 명입니다. 이번 선거는 부르키나파소 역사상 가장 공개적인 선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두 14명의 후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표에 앞서 누가 승리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198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27년간 장기 집권한 블레즈 콩파우레 전 대통령은 정권 연장을 위해 헌법에서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 시도하다가 민중 봉기로 물러났습니다. 이어 과도 정부가 들어섰고 지난 10월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월 대통령 경호부대의 쿠데타 시도 등으로 투표가 연기됐습니다. 잠정 투표 결과는 내일 밤에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추정되는 전투기들의 공습으로 적어도 18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인권운동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에 가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기반을 두고 시리아 폭력 사태를 감시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터키와의 접경지역에서 약 20km 떨어진 이들리브의 아리아 마을이 공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누스라 전선 등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순위파 무장세력인 ISIL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지난 9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러시아는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로부터 ISID이 아니라 반군을 대상으로 공습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2015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남녀 각각 6명씩 모두 12명을 출전시킨 북한은 어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모두 6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엄윤철 선수는 남자 56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 종합 1위는 중국이 차지했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는 12월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 간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지방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국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국한, 김영권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상진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남북 실무접촉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통일부 당국자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이번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당국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해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남북간은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8.25 고위급 접촉의 핵심 사안인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가졌는데 진통 끝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이번에 그 실무 접촉은 지난 8월 달에 남북한이 고위급 접촉에서 8.25 합의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이 합의에 따라서 이 당국회담을 열기 위한 실무 접촉이었습니다. 이 실무 접촉 한국 쪽에서는 남북회담 본부장이죠. 김기웅 본부장, 그리고 북한 쪽에서는 이 조평통의 서기국 부장, 황철 부장이 참석했는데요. 자정을 넘겨서까지 12시간 넘게 전체 회의를 두 차례 하고 또 수석 대표 간의 접촉을 다섯 차례 하면서 어렵게 그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합의 내용을 양측이 공동 보도문의 형태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좀 그 읽어드리면요. 이 남과 북은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 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에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고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아주 길지 않은 좀 짧은 그런 합의문이었는데요.
예.
앞으로 이 자세한 내용들 12월 11일 당국회담 개최에 앞서서 실무자들 수준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자, 합의 내용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남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을 의제로 설정을 했는데 남북 당국 간의 회담 의제치고는 조금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남한 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또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의제로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의 근본적인 해결에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예.
또 북핵 문제라든가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또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또 신뢰 구축 이런 게 관심사로 지적돼 왔습니다. 반면에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그 5.24 조치의 해제, 또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는 문제라든가 나아가서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나 또 확성기 방송의 완전한 중단 등의 관심이 더 높다는 지적이 있었죠.
예.
이에 대해서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국회담이 남북관계 재반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는 채널인 만큼 의제도 포괄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북측은 이번 접촉에서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어서 결국 협상 끝에 포괄적 규정 입장에 양측이 동의했다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당초 한국은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정리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여기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북측에서는 크게 거부의 의사 내지는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원래 당국 간 회담에서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이번 회담에서 실무 접촉에서 한국 측은 의제를 포괄적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었고요. 방금 김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북한 측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특히 금강산 관광을 적시하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국 정부 측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모두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북한 측이 한국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합의는 그렇게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의제를 정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북한 측의 요구사항 북한 측은 금강산 관광을 일단 재개하는 문제를 가장 최우선 당면 과제로 제시를 해왔고요.
예.
물론 또 5.24 조치 여기에 대해서도 그 해제를 계속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에 틀림없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그렇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고요. 이 한국 당국은 반면에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여기에 우선적인 그 관심사로 삼고 있고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인도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이산가족을 그 만나는 것 정례화하고 또 상봉 규모도 좀 늘리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산가족 그 명단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남북한이 교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번에 다시 재개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양측이 회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공감대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도 협상이 1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고 진통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은데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번 진행이 되겠죠?
예, 그럼요. 이게 지금은 이제 실무 접촉을 가진 것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회담이 진행되면 또 사파 싸움도 있고 여러 사로 측의 주장들도 좀 다른 것도 있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우선 의제에 있어서 양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회담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나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자, 이어서 그 당국 간 회담의 격, 그러니까 수석 대표를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네.
최초에 장관급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차관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장관급이란 얘기는 정부 당국자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예.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기대 또는 전망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그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간의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차관급으로 제의를 했고 북한도 처음부터 부상급으로 제의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그 한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이제 다른 결과인데요.
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책임자인 한국의 통일부 장관 또 북측의 통전부장인 김양건이 만나면 이른바 우스갯소리 통통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게 좋지 않겠냐 그런 기대가 있었죠. 일각에서는 또 나아가서 2+2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그 남측의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예.
그리고 북측은 군 총정치국장 또 통전부장이 만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결국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양측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2013년이었죠. 그 수석 대표의 급 문제 때문에 뭐 논란이 됐고 결국 회담이 깨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 당시에 뭐 북측은 수석 대표의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세웠고 한국은 통일부 장관하고는 좀 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부 차관으로 대표를 바꾸니까 북한 측이 반발을 해서 회담이 결국 무산된 기억이 있죠.
예.
따라서 회담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이번에 급에 너무 무게를 두지 않기로 한 게 아닌가라는 진단이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장소 역시 당초에는 8.15 합의에 따르면 뭐 평양이나 서울에서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그 북한이 갑자기 또 뭐 말을 바꿔서 개성에서 하자 이렇게 했고 한국이 뭐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뭐 수용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회담의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가자는 양측의 그런 의지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요.
예.
마지막 일각에서는 과거 회담을 보면 고위 책임자들이 만나야 실마리가 풀리고 또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통 라인이나 2 플러스 2로 직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방금 그 김영건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8.25 합의 때는 김관진, 황병서, 또 홍영표, 김양건 이 라인이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향후에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이 급이 격상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장관급 회담이 될 것이다. 당국 회담이 남북한에. 이것은 사실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측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5.24 조치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관급의 고위 수준에서 논의가 돼야 그 나름대로 그 해결에 있어서도 뭔가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예.
김 기자가 설명한 대로 사실 이 남북한의 형식 문제를 갖고 이미 2013년에 한 차례 합의됐던 장관급 회담이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형식적인 문제가 남북한 간에 상당히 그 신경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에 아예 언론들의 관측과는 달리 한국 측이 차관급으로 그 수준을 제안을 처음부터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뜻밖에도 예상과는 달리 의제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것보다 더 시간을 끌었던 게 장소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좀 전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8.25 합의는 남북한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당국회담을 여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은 합의를 지키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지만 북한 측은 이 평양에서는 총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안 되고 또 내년에 노동당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또 서울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국 정부 당국자 회담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본부하고 연락을 하느라 좀 시간을 보냈다는 거고요.
예.
그 결과 자 그러면 평양으로 또 올라가기에는 12월 중에 그 겨울철에 눈도 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예.
또 내년으로 미루게 되면은 북한의 정치 일정상 당국회담이 언제 될지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달을 하기로 그렇게 했고 개성공업지구 각 비극적 좀 가까운 장소죠.
예.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물론 차관급 회담이 잘 되면 장관급 회담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네.
차관급 회담도 역시 양측에서 누가 대표로 나오느냐의 이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일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국은 이 통일부의 상대가 통일전선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북한 측은 오랫동안 통일부의 그 맞상대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의 관계자들을 내보냈거든요.
예.
실제로 회담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약간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개성도 물론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서울이나 평양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회담은 서울이나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우선 뭐 개성에서 열리면은 이제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대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이냐
예.
평양이냐가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자, 현재 이 남북 관계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또 이로 인한 5.24 조치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회담이 열리면은 이 문제도 논의가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포괄적인 그 협의를 하기로 의제를 그렇게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한국 정부는 오이사 조치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당국자들이 만나면 모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국회담이 열리면 당연히 의제가 될 것이고요. 또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북한이 제기를 하고 또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향후 이제 남북 관계 이번 그 실무 접촉 또 이어서 앞으로 당국 회담이 갖고 올 어떤 파장 남북 관계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네.
남북이 서로 생각하는 의제의 우선순위가 앞서 얘기가 여러 번 나왔듯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서로 타협하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잘 이루어지면 의외로 관계가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지루한 협상 내지 회담이 깨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북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뭐 또 북핵이나 인권 문제를 한미연합훈련, 또 주한미군과 연계하려 할 가능성이 이제 적지 않고요. 남측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산가족, 흩어진 가족의 상봉을 정례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씨름으로 말하면 삿바 싸움이 앞으로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자, 회담은 시작이 됐습니다. 필요성은 양측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회담 과정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최룡해 당비서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룡해가 지방공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예,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 최룡해 아시다시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집권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이율위원장 체제에서 북한 정권의 2인자로 역할을 해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달 초였죠. 지난 7일 날 이 북한의 원로 국가 원수로 호칭을 받았던 리 을설이 사망하면서 그 장의위원 명단이 꾸려졌는데 거기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거치종과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이 국가정보원이 이번 주에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보고를 하면서 이 지방의 협동농장에서 지금 혁명화 조치를 밟고 있다 이런 그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당분간은 이 권좌에서는 물러나서 말하자면 혁명화 교육이라는 게 재교육 아닙니까? 그 사상이라든지 이 정신무장 교육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북한의 그 2인자라고 불렸던 최룡해 최고 권력자도 역시 일단 한순간의 과오로 인해서 숙청 정도는 아니지만 바로 해임되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예. 자, 이 최룡해가 지방 농장으로 추방된 이유가 밝혀졌나요?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국정원이 뭐 일부 그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예.
우선은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의 책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달 완공된 백두산 발전소는 그 완공 이전에 토사가 무너지면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백두산 청년 영웅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양강도에 만든 것인데요.
예.
이게 그 청년 동맹, 그러니까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담당 비서인데 최룡해 산하에 있는 청년 동맹이 공사에 책임을 졌습니다. 과거 뭐 희천 발전소나 마신경 스키장 같은 경우는 인민무력부 군대가 담당을 했었죠. 군대가 하면은 뭐 북한 청취자분들께서 또 잘 아시. 있지만 그 자재라든가 이런 게 좀 원만히 공급이 돼서 공사 진행이 순조로운 반면에 청년동맹은 돌격대를 조직해서 하다 보니까 이 구멍이 나고 또 누수 현상도 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최룡해가 협동 농장으로 쫓겨나서 농장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이 최룡해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청년 중시 정책을 놓고도 의견차를 보였고 이 또한 징계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최룡해가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것이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나요?
두 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 사실 세 번째로 이 말하자면 혁명화 교육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받게 된 건데 2004년에 있었고 또 1994년에 있었는데요. 두 케이스 다 그 비리 관련 혐의로 그 혁명화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외부에는 좀 다른 형태로도 알려져 있지만
예.
대체로 비리와 관련돼 있었던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나 그 숙청을 당하는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 되고 다시 그 중앙정부의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그 숙청은 아닌 걸로 봐서 전문가들은 다시 주요 권좌에 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각에서는 이 최룡해와 이 오일정이 이번에 장의위원회 동반 탈락이 되고 이 동반 실각을 하면서 빨치산 2세가 전면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바로 그 부분이 최룡해가 다시 권좌에 복귀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의문을 좀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오일정 같은 경우는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현 그 인민무력부장 지냈죠. 이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던 동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2세대로서 상당히 북한에서는 그 자리를 인정받고 있고 보장받아왔던 그런 세대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최룡해만 말하자면 해임된 것이 아니라 5일 정도 자리에서 물러났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혹시 어떤 과오 때문에 혁명화 말하자면 교육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빈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말하자면 과거 세대들 그렇죠? 이런 과거 세대 항일 빨치산 자제들로 인해서 권좌를 누렸던 그런 세대들을 정리하려는 그런
예.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그 경우에는 좀 최룡해 복권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좀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
뭐 이 혁명화라는 게 사실은 그 수령이 그 자기 부하들을 길들이는 그런 이제 그 의도가 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뭐 함경도로 유배됐던 마원춘이라든가 한광상 등 여러 사람이 복귀를 했습니다. 이 역시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의 독특한 길들이기란 지적인데요. 그래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부하들에 대해서 소속감을 또 실어주고 그야말로 간부들 길들이기다 이런 지적과 함께 다른 전망도 좀 있습니다. 앞서
예.
말씀하셨듯이 그 빨치산 1세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젠 빨치산 2세대마저 권력 핵심부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측인데요. 여러 번 알려졌다시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세대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50대 간부들 중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심겠다는 그런 취지 그런 것으로 이제 여러 번 풀이돼 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뭐 복권 가능성이 이제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최룡해를 퇴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아주 소수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복권이 돼도 과거처럼 실권을 쥐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군요. 자, 그런데 한편 그 일본 언론에서 국정원과는 좀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최초에 지방협동농장으로 추방이 됐고 이유는 수력발전소 붕괴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일본 언론 보도는 좀 다른 내용들이 나왔어요. 중국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 언론들이 북한 관련 보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증이 많고 그래서 취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 관련 내용들은 국정원의 보고라고 해도 그것이 100% 정확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일본 언론 이번에 니케이 신문이었죠. 일본 경제신문 보도인 것으로 아는데 그 최룡해가 평양에서 정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그 한국 국정원은 지방의 협동농장이다. 네. 또 일본 언론은 그 평양에서 정치 교육을 받고 있다.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관측으로 나올 수 있지만 나름대로 한국 국정원은 확인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거든요. 지방협동농장. 그러니까 그 일본 언론이 어떤 그 출처로 어떤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뭐 어느 것이든 전부 다 현 단계로서는 100% 확실성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아마 그 대부분의 일본 언론 보도들도 또 한국에서 소식통을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반영한 또 다른 보도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 정치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최룡해에 관심이 많은가? 요즘 보면 민심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최룡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고위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민중 사이에서도 인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청년비서 할 때부터 너무 해프게 살았다. 이런 루머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최룡해 관심이 많나 하겠지만 이제 외곽에서는 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 다음에 실세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고 또 장성택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국제사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또 행방을 또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국정원의 국회 보고로 돌아와서 예, 최룡해 건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그 지난 8월에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을 주도했던 군 지휘부가 승진 또는 유임됐지만 한국군의 포격 대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간부들은 좌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뭐 지뢰도발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영철 총정찰국장은 대장계급을 유지하고 있고 또 지뢰 매설에 개입한 임광일은 작전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고위급 협상대표로 지난 나왔던 황병서 또 김양건 이 두 명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8.25 합의에 따라서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피 흘리지 않고 중단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반면에 한국군의 응징 포격 사실을 지연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상룡 제2군단장은 이 후방인 함경북도로 좌천이 됐고요. 또 김춘삼 박정천은 해임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한 가지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은 이와 함께 그 북한이 그 외화 확보를 위해서 많은 근로자들을 이제 해외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추가로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50여 개 나라에 5만 8천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해서 한 해 동안 미화로 2억 3천만에서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 의료,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3천 명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예. 네, 결국에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할 텐데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임금의 70%를 상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요?
사실 그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그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여러 보고서 유엔의 그 유엔 인권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도 기록이 돼 있고요. 또 그동안 여러 차례 그 다양한 그런 분석들과 보고서가 있었는데 한국의 국정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과 러시아의 노동자들 실태들에 대해서는 이 서울대학의 한 연구원이 이 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70%를 상납하고 또 여러 가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이런 물론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도 북한 내에서 정치범 수용소 등지에서 말하자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여론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가를 위해서 노동자, 근로자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건 뭐 북한뿐이 아니죠. 예전에 한국 정부도 박정희 정권 때 많이 그랬었고요. 뭐 쿠바가 대표적인 예죠. 쿠바는 의사들 이제 의료가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도 해외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벌어들이는 이제 돈이 국내로 들어올 때 너무 많이 이제 개인에게 돌아가야 될 그 자금이 그 정부가 이제 착취한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이죠.
예.
그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그 자금까지 이제 뺏어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 근로자들을 앵벌이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북한 당국이 그 파견 기관 상납과 공간 운영비 또 당비 충성 자금 등 납부금 명목으로 실질 임금의 그러니까 70% 이상을 공제해 간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북한의 정통한 해외 소식 등은 과거에 저희 VOA예요. 북한 당국이 다시 빼간 다음에 임금에서 군량미, 발전소 등 중요 시설 건설, 앞서 얘기했던 뭐 백두산 발전소라든가 뭐 희천 발전소 때도 이제 그런 명목으로 또 이제 추가로 이제 돈을 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 평양의 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추가 자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고 또 항공비, 숙식비는 별도로 추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받는 액수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돈에 너무나 턱없이 적다 보니까
예.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물론 이제 근로자들의 그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도 너무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제 돈이 이제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돈마저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예. 북한 최룡의 실권 소식 또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 방문과 관련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안 간다 말이 참 많았는데 예, 반기문 총장이 마침내 직접 입장을 밝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 측하고 그 방북, 자신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고 또 민감한 사안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일본 언론들은 사실 이미 11월 달에 반 총장이 방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미 보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나 반 총장은 올해 안에 방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 반 총장의 방북 문제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언제 또 불이 이렇게 불터서 심각하게 논의가 진행될지 그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반기문 총장이 여러 가지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유엔에서 논의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뭐 아니면 ISIL 관련 테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 뭐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그런 인권 문제가 지적돼 왔었습니다. 뭐
예.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19일에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내용 중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어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그 불편한 사안이죠. 이 결의안이 다음 달 채택될 상황에서 유엔의 수장인 그 반기문 총장이 방북을 서두르는 게 여러 가지로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김정은 이 제1위원장을 만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확약이 없다면 방북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당연합니다. 이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 원수급이고 이 유엔 사무총장이 회원국을 방문하는데 그 국가 해당국의 국가 원수를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은 그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 총장 스스로도 상당히 부담을 쓰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측과 유엔 사무총장실 측과 반 총장이 방북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리고 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당연히 반 총장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관심사일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율할 겁니다. 당연히 만나는 것을 확약을 하고 가게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양측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뭐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이제 크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또 하지만 또 어떤 의제를 갖고 논의하는지도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과를 내야 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 또 인권 문제, 남북 관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제 반기문 총장이 북한 측에 전달할 수 있겠고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중을 또 뭐 타진하게 될 것이란 게 또 국제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뭐 북한의 핵이나 인권 문제를 개선하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고 또 이는 김정은 정권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반기문 총장이 뭐 설득할 것이란 그런 전망도 있고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육자회담 복귀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또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그런 결의안 추가 추진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인권 개선 노력도 주문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자, 반 총장의 이번 그 방북이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대망론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국 측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반기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 공식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가 낸 건 아니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또 책임이 없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추측과 관측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내년에 끝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국에서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 반 총장이 여든 야든 한국의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반기문 총장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도 하고요. 그래서 대선 후보 명단에 계속 그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으로서도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그 저 방북이 연기가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적어도 이 점점 더 그 총장 그 방북이 연기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이루어질지 또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남북한이 오는 12월 11일 개성에서 당국 간 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룡해 당비서가 지방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효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기회죠. 기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때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북한 분들에게 대한민국이 바로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 2007년 한국을 찾아온 대학생 김정원 씨는 평양이 고향인 탈북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고향 북한에서는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김재원 씨는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94년도, 95년도, 97년도, 98년도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거리에서는 뭐 사람 죽어도 그냥 그 옆에서 그냥 밥 만들어서 팔고 그 옆에서 밥 먹고 술 먹고.
한국에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대형 상점에서 생선을 팔았던 일.
가니까 오토바이는 탈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네, 그래서 뭐든지 시켜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던 김재원 씨는 1년 뒤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영국을 대해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다. 네, 사실 그런 얘기는 북한에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큰 집을 빌려 민박집을 열었고 돈도 벌면서 2년간 유학 생활을 했던 김재원 씨.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적지 않은 나이에 한국 대학 입학에 도전했습니다.
먼 훗날, 먼 훗날 당당하게 나는 당신들하고 똑같이 수능을 받고 수능 볼 때 그 주는 펜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2010년 대학 능력 시험 막 이렇게 써놓은 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정치 일꾼이 되고 싶다는 늦깎이 탈북 대학생 김재원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 목표가 서울대였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이제 수능을 봐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봤죠. 봤는데 운이 안 좋았어요. 서울대하고는 연이 안 닿는 건지. 아무튼 지금 3학년 2학기인데 수업을 다 들었어요. 이번 학기 이제 부전공 수업 때문에 지금 세종 내려가 있는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 다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한 해 내년도 조기 졸업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부지런히 수업을 챙겨들었던 덕에 대학 4학년인 내년에는 남들보다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세종 캠퍼스 수업은 월, 화, 수 3일 동안 합니다. 3일 동안 이제 7개 과목을 듣거든요. 하루 종일 수업이 쫙 있어요. 있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우유 한 컵으로 식사를 때우고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나면 곧바로 세종시에 있는 고려대학교 캠퍼스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7시 반에 나갑니다. 나가서 기차를 타고 세종에 가면 8시 51분 막 이렇게 도착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면은 한 5분이면 가요. 강의실에 가면은 8시 한 58분, 9분 정도 도착을 해요. 네, 9시 수업이 시작이 되면 오후 6시 50분까지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면 이제 도서관 가서 책 좀 보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찜질방을 가요.
늦은 밤 기차를 타고 서울 집으로 돌아오기보다는 가까운 찜질방을 즐겨 찾는다는 김재원 씨. 공부도 공부지만 오가는 데 들여야 하는 시간과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찜질 가서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자고요. 아침에 또 나오죠. 아침에는 흰우유, 저는 흰우유를 좋아하거든요. 아침에도 흰우유를 마시고 여기 왔는데 학교를 가는 길에 하나를 사서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또 오죠. 와서 아침에 수업, 9시부터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찜질방을 가요. 네,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찜질방 또 가서 거기서 이틀 밤을 제 찜질방에서 자고 수요일날 저녁에 올라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빨리 이루어내고 싶은 김재원 씨지만 가끔은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일탈을 꿈꿀 때도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랑 가끔씩 가다가 이제 오늘은 마음껏 마셔보자 이렇게 하면은 일탈도 한 적이 있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세계맥주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세계맥주집에서 맥주를 정신없이 마셨어요.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에 갔어요. 바에 가면 거의 다 양주잖아요. 그 양주를 한 병 시켜가지고 아무튼 다 마셨어요. 다 마시고 지하철역에 집에 간다고 지하철역에 막차를 타려고 내려가서 지하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기억이 없거든요. 눈을 탁 뜨니까 병원이었어요.
고향 북한에서 온 어린 친구들을 친동생 같은 마음으로 챙겨주다가 오히려 배신감 같은 큰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희노애락.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그 자체가 희노애락이니까요. 사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야지 또 기쁨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깊이 있는 또 그런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이 또 아픔에 대한 상실도 깊이 있게 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다 이렇게 안배가 되어야 그래야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뭐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픔이 없다는 것은 사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거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면 만약 내가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으로 마음의 시름을 털어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잘 됐을 거예요. 이런 생각 조금 가질 때가 있죠, 가끔씩.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들도 있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정말 속물이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속물처럼 살았을 수도 있고요. 하도 북한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뭐 다양한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한국을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그래서 한국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 탈북자들의 말도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해야 했던 북한보다는 발전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95년도부터 이제 그 고만의 행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는 생각을 많이 늘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어요. 네, 정말 국가에서 이게 뭐 아 당해서 다 해주겠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될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것에 어떠한 그것을 국가가 혜택을 보고 국가가 부강해줘서 우리도 잘 살게 될 거야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멍청한 생각인데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했고요.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어떠한 시장 경제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한국 정착 이제 8년. 평양 사람 김정은 씨는 지금 한국 땅에서 대학생 김재원이라는 이름으로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또 사회 구조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맞춰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지 그게 경쟁이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소함에 대한 그 익숙함이죠. 네. 생소함에 대한 익숙함. 생소함 속에서 그것이 언젠가는 이제 내 삶 속에서 이제 익숙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와서 뭐 막 되기보다는 와서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뭐 요령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인생 설계도 만들어 가는 것이지 이게 뭐 이렇다 이렇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경쟁 사회라서 한국 사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생소함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낯설었던 한국이 이제는 익숙한 땅이 됐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남의 것이었던 한국의 문화도 김재원 씨의 생활 속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이제는 남북한이 하나가 될 미래에 자신이 무엇을 하면 될지를 생각해보고 있다는 김재원 씨입니다.
기회죠. 기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때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북한 분들에게 대한민국이 바로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대한민국에 있고요. 지금 또 뭐 북한의 어떠한 지도층이라든지 권력층에 있어서 편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언제 또 몰수당하거나 뺏길지 모르는 그러한 지금 상황을 더 안정적이고 더 확실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와서 얻을 수 있었던 자유 바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북한 밖 세상에서 찾은 최고의 자유는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을 떠나올 때 결심했던 북한 사회에 잘못 꿰어진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은 기초를 닦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건설적이고 학문지향적인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각, 밤깊은 시각에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북한 사회를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행동?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새로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꿈꾸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번 해보겠다고 용기 내어보는 것이 그 훌륭한 시작일 거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김재원 씨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회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본인이 붙잡는 거죠. 네. 누가 기회를 부여해 주거나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나한테 차려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쉰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